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집사를 안수하고 세우는 또 귀한 복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음 주일까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이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기록한 큰 한 권의 책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한 권의 책이 마치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중심 사건이 뭐였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가지 사건으로 딱 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일 끝에 오는 사건하고 사도행전의 가장 처음 오는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천국에서 이뤄가시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으신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비슷한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싸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또 시련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바가 있죠. 뭘까요? 천국 보좌에 지금 앉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뭐 사도시대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시대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여러 시험과 갈등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친히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집사가 세워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 복된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늘 집사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세워지는 것이 알려주고 있는 복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보게 되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계속해 가고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성령님께서는 그 사도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들이 속한 천국의 현실을 교회를 통해 증거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현실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죠.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직접 사역했을지라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교회 밖으로는 박해가 더해갔고요. 교회 안에는 여러 시험과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교회의 순결과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과 성도들의 죄성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죠. 사도들이 직접 사역했던 교회였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 이전을 들어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신 그 12명의 교회조차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들의 죄성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그저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가 마치 완전한 교회였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많은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그 가운데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시험과 여러 죄성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굳게 세워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뤄주세요. 특별히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교회 외적으로 찾아온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주위의 여러 공격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위협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통해 오히려 교회와 사도들을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히 여겨짐을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욱 굳게 세워가셨어요. 교회는 고난 속에 굳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죠. 교회 내적으로 이제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순결을 깨려고 하는 죄악이 찾아왔죠. 어떤 죄악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며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을 깨려고 했습니다. 죄가 자라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친히 치리하시고 이들의 죄를 다뤄주시고 징계하시며 교회의 죄를 끊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2절에서 16절에 가면은요, 이 사건 이후에 교회가 올바른 치리를 통해 죄를 다뤄주는 이 사건을 통해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교회는 더욱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며 자라가고 교회는 더욱 굳게 세워가셨습니다. 그 죄악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또 다른 시험과 죄가 찾아와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죄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려는 죄까지 다뤄주시고 특별히 집사를 세우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 굳게 지켜가게 하세요. 집사를 세우는 사건,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고 난 후에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느냐,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천국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가시며 천국 영광에 이를 때까지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다시 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어 그의 백성들, 그의 양들, 그의 몸된 지체들을 친히 다스리고 돌아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또다시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갈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다시 예수님이 하시듯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심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데오빌로 장로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복된 현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계속해서 순전한 복음만을 전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의 순결과 하나됨 속에서 이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 오는 5장에서는 교회의 퓨리티, 즉 순결을 깨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번에는 교회의 유니티, 즉 하나됨을 깨려는 시험을 찾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것이 해결됐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것을 교회의 관점에서 보겠지만 사실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됨을 다뤄주시고 하나됨을 지키시게 하셨는가. 이것을 좀 같이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verse 1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그렇게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 되었던 초대교회가 둘로 나눠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시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눠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떠한 자였는가?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권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자들, 아니면 유대 땅에서도 헬라권에 젖어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이세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자들. 그런데 당시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언어적인 차이가 있었죠. 헬라권들은 주로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겠죠. 우리 영어권들이 주로 영어권 사용하는, 우리 이세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헬라권으로 젖어 있었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항상 시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천국 가족이 된 후에도 교회 안에까지 여전히 이런 사고방식과 이 두 부류 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긴장과 갈등이 마침내 터져 나오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있었는데 자기 쪽 과부들은 매일 주는 구제에서 제외된다고 시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그룹이 누구 그룹이었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영어권, 한국어권, 예? 잘 가고 있다가 어느 한쪽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이에서도 미국 문화에 젖어있는 분들과 한국 문화에 젖어있는 분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싹 트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싹 트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나누게 되고요. 나눠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이 깨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점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서로를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됨이 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구제사역을 담당했던 자들이 누구였나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담당했었는데 그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과 불평이 결국 누구를 향해 갔냐 하면 그 사도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저 원망과 불평, 뭐 사도들이 우리 구제 안 해준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사도 직분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사도들의 말씀 사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사도들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 생기자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권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됨이 깨어짐으로써 가져왔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즉, 하나됨이 깨어짐으로 결국 무엇이 공격을 받느냐 하면 말씀 사역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에 전묘하기 위해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시는 것은 이것이 이 땅의 교회에 항상 있게 될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이 세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크게 교회의 세 가지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핍박, 말씀과 예배 삶을 공격하는 교회 외부적인 핍박, 둘째는 교회 내부적으로 순결함을 깨려는 죄악,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려고 찾아오는 시험.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문제와 시험과 죄악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드리는 예배의 삶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교회나 저와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핍박이든지 그것이 향하는 곳은 우리를 말씀에서 흔들고 예배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 찾아오는 궁극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복음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에서 흔들리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흔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항상 이 세 가지 문제들과 싸워 나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 개인의 싸움도 이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밖이든 내부든 내 안의 문제든 내 밖의 문제든 결국은 우리를 말씀과 예배의 삶에서 흔들려고 하는 주위의 여러 문제들, 우리 안에서 순결함과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우리 안의 여러 죄악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이런 여러 문제들과 죄악 속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그의 성령으로 함께하시어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더욱 말씀만 굳게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니 다른 교회도 아니고 초대교회에 이런 죄악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초대교회는 정말 첫 번째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성경에도 나오고 사도들이 직접 사역하고 그냥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어땠어요? 기쁘게 자기 소유를 팔면서까지 서로 다 나누는 그런 교제까지 나눴던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초대교회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자랐고요. 원망과 불평이 생겼고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도 저랬으니까 우리라고 별 수 있나 라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죠. 이 땅의 유형 교회에는 항상 이런 현실이 있을 거고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현실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죄악과 시험을 다뤄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셨는가를 꼭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사실 보면은요, 하나됨이 깨어지는데 정말 큰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말 별거 아닌 문제였습니다. 늘 있던 문제들, 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과 죄성들을 복음 말씀만을 붙들고 죽이고 싸우며 이겨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서 그 복음 말씀과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 사랑, 소망에서 조금씩 떠나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세상 필요에 더 큰 관심을 두다 보니 아주 작은 문제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작은 일로 하나됨이 깨어질 만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 헬라파건 히브리파건 어쨌든 인종적으로는 다 단일민족인 유대인들이었고요. 오순절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한 천국가족이 되었죠.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 나누고 서로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갈라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갈라집니다. 문제는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내일 구제에서 제외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자 말씀이 시들해지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험이 찾아오고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용서에서 멀어지고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억눌렀던 죽여왔던 죄성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맺어주신 한 가족이 처음에는 너무 즐겁고 기쁘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세상적인 현실 때문에 자기들의 죄성을 따라서 또 나누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어느 지파에서 온 사람들인가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나와 맞는 자인가 맞지 않는 자인가 등등등 죄인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버려 두면 나누고 갈라져야 합니다.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져야 합니다. 인종으로, 언어로, 성별로, 나이로, 교육 정도로, 계층으로, 성격으로, 견해 차이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항상 나누고 깨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너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가를 발견하기보다 너와 나는 얼마나 다른가를 발견하려는데 항상 마음을 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와 나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부인하려고까지 가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하나됨이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루어주신 현실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가셨느니라. 유대인하고 이방인 이건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구약적으로 따지면 종과 자유자 주인과 종 이거 어떻게 하나 돼요? 그런데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구별이나 차이를 다 뛰어넘는 천국의 한 가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되고 놀라운 천국의 현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가족이라는 현실이 기쁘고 감사한 소리가 돼야죠. 그런데 어떤 때는 참 말하거나 듣기 싫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처음에 천국 가족이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나눠주면서 교제 나눴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 천국 가족이라는 현실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현실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삶 안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다 천국 가족이라며 왜 헬라파 과부들은 무시하고 돌아보고 있지 않느냐. 말로만 사도들은 천국 가족이라고 하지 헬라파 과부들은 왜 안 돌아보느냐. 실제로는 천국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죠. 가정으로도 오면 남편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며 왜 예수님 닮은 남편이 있지 않느냐. 아내는 교회여야 한다며 왜 교회처럼 예수님 순종하듯 남편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남편 아내 관계를 알려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현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듯 가정의 하나됨도 깨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 교회의 현실로 가져오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도 한국어권, 영어권이 있거든요. 왜 영어권을 무시하느냐? 왜 한국어권은 돌아보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까지 하나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지켜주셨어요. 영어권, 한국어권. 비록 말은 안 통하지만 천국 가족의 그 여러 족속과 방언들이 다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현실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켜왔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 예배 나오는 분 잘 알지도 이제 못하고요. 한국어 예배 나오는 분도 그분들도 잘 알지 못하고요. 정말 이것이 하나 되어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당회가 영어권, 한국어권이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 집사님도 한국어권, 영어권 세워지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렇게 지켜가는데 우리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문제 있는 그 모습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자체도 좀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족이 되었어도 그 현실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현실을 잘 증거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아닌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현실이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현실로 바뀌어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아들들로 받아주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영원한 현실은 비록 우리가 잘 증거하지 못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을 힘써 증거하려는 마음으로 열망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는데 내가 못 산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나를 그래도 의로운 아들들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한 천국 가족이 된 현실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현실을 이루어주셨고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 힘써 그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 계속해서 돌아봐야 돼요. 전에 죄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나누고 갈라지게 했던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나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천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인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 자기 유익 구하는 죄성이 그들의 관계와 교제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주장하는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귀가 따갑게 들었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과 죄악된 마음이 우리의 관계와 교제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면 복음이 주장하는 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에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이런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싹트게 되고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장할 때는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더 많았어요. 그러나 복음이 주장하지 않으면 나누고 분리해야 될 이유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 집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지 않도록 필요에 있는 자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집사를 세우는 그 안수식과 임직식이 있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이 집사를 세우시기 전에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자신의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허물어지지 않는 장벽이 있나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나와 내 형제 자매 사이를 갈라놓고 있을까요? 무엇이 나와 내 형제 자매 사이를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언어 장벽일까요? 성격 차일까요? 문화권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내 자존심일까요? 나와 맞지 않는 사고방식일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무리 실제로 있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인들처럼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됨을 깨는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사를 세우기 전에. 우리 같은 이 원수 같은 죄인들과 하나 되시기 위해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주님이 이 교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와 나는 하나 되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이를 나누고 분리했던 모든 죄와 세상의 장벽들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해결점이 그 이유가 그 내용들이 없어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해결은 예수님 안으로 와야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해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사도들이 아 더욱 말씀으로 가야겠구나 해서 집사들을 세우고 자신들은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점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주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외부의 핍박들, 내부의 죄악들, 시험 속에서도 굳게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이유 딱 한 가지예요. 깨질 듯 하다가도 또다시 굳게 세워졌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이 친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이 잘나서 그들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 미쁘신 주님이 자기 교회를 다스리시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 더욱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할까요? 서로 필요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채워주고 섬김으로 집사를 통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까지 보겠지만 구제사역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사역을 도울 일곱 집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구제사역을 하게 하시며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집사들이 일곱 집사들이 세워지는데 이들이 다 어디파 집사들이었을까요? 시부리파 아니었어요. 할라파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온 교회가 선출을 해요. 유대파, 시브리파 성도들 또 할라파 성도들이 선출을 하는데 온 교회가 할라파 집사들을 선출을 해요. 더 잘 돌아보라고. 할라파 과부들. 지금 우리로 하면 오늘 영어권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기뻐해야 합니다. 왜? 이로써 온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 지키고 예수님과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 시브리파 성도들이 할라파 집사들을 선출했다고 해서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집사를 세운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할라파만을 위한 집사들이 아니었고요. 전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권의 집사님이라고 해서 한국어권과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영어권을 더 잘 돌아봄으로써 온 교회가 하나됨을 더 잘 지켜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유처드정 성도님이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의 집사님이고 여러분의 집사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자기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또한 집사를 세우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데오빌로 장로교회 집사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돌아보시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우리 각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참여하며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요. 아니, 오히려 대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도요. 본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가시는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직분자들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언제든지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한 몸된 것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집사를 세워주시는 것, 이 예수님의 크신 인자와 자비와 성실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교회 안에 속하여 계심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모든 시험을 더욱 물리치시고 하나됨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직분과 직분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갈 날을 바라보시고 그날까지는 어떤 현실이 이 교회와 우리 삶에 찾아오든지 낙심하지 마시고요. 더욱 소망 가운데 힘을 내시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교회의 순결과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어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의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정말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양들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끝까지 지켜주시되 직분자들은 또 주신 직분의 사역으로 그것을 지켜나가고 우리 온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위치와 부르심 속에서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의 교회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은혜 끝까지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천국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신 우리 복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